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한 분들이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 편에서 저 우리 왼쪽에 보면 우리 뉴질랜드 우리 BTS 팀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손 흔드셔도 되고요, 보이시면. 그리고 우리 성교 간사님이 오늘도 통역으로 또 예배 가운데 또 섬겨 주실 것입니다. 성교 간사님 오늘 그리고 양복 멋집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DTS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우리 성도들 모두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질문. 네. 우리 윤예연 집사님만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이제 제일 뒤편에 보면 오늘 제가 설교할 그 목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설교를 여러분 함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우리 삶의 어느 부분까지, 그러니까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얘기하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정말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얘기하십니까? 두 분이 아멘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셨는지 신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은 이거죠. 우리가 교회 관련해서, 성교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은 물어보면 하나님이 잘 응답하실 것 같은데 명분이 있으니까. 문제는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말씀하실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결혼하는 문제, 직장을 구하는 문제, 그리고 요 근래 혹시 차를 구입하신 분 계십니까? 차를 구입할 때 이 차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 문제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대체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이프 네이버 같은 분, NCD의 라이프 네이버 같은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평생에 한두 번의 어떤 경험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의 믿음과 책임이다. 우리는 이제 믿음과 책임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나중에 터머미터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아, 나는 음성은 별로 안 듣고 싶어 하는 분 계십니까? 그건 다 듣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여러분 역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우리의 동기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잘못된 동기들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앞날이 너무 궁금한 분이 계세요.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마치 점을 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청사진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앞으로 한 3년 뒤, 5년 뒤에. 그래서 자기 앞날이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싶은 거죠. 호기심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바른 동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른 동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기계론적 운명론.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정해놓으셨다. 나는 그것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동양의 운명적 사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거 다 네 운명이다. 이거 네 팔자다. 그러니까 동양의 운명론적 전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미리 아시고 작정하셨다. 이것을, 그 작정을요, 기계 장치가 돌아가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쪽집게 무당식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뭐죠? 내가 그것만 딱 알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거나 따라가면 편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동양 운명론의 영향을 받은 닫힌 세계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A, B, C, D로 나열해놓고 이 중에 하나님 뜻이 하나 분명히 있다. 그래서 네 개 중에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지선당형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져 있으면 네 가지 혹은 그 이상 다섯 가지가 되든 여섯 가지가 되든 간에 선택 중에서 내가 하나를,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의 출발점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한 자세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마치 논술형으로 풀어나가듯이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우리의 삶을 함께 풀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결혼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천생연분이 예전되어 있는 배필이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이것은 이 하늘이 점지해 준 배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모든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고 그냥 끝까지 뒤죽박죽인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저 사람이었는데 모르고 이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의 모든 인생은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까?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 중에 결혼해야 될 사람 누구 있죠? 보현이. 보현이도 우리 또 몇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에 예수를 잘 믿는 신랑 신부 중에서 A, B, C 세 명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 세 명 중에 누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점지어 놓으신, 미리 하늘로부터 딱 이 사람이다라고 짝지어 놓으신 짝인가 묻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있죠? 그 남편 아내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늘로 와, 내가 살아보니까 이 사람 맞다. 이 사람은 틀림없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요, 저는 이렇게 말하죠. 세 명 모두 다 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셋 중에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결혼의 과정을 겪어나가야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가 행복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한 사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안 돼! 라고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누군지 간에 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천직의 개념이 없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시도 필요하지만, 일단 선택을 하고 나면 성실히 노력하고 그 직업군에 있어서 훌륭한 직업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 나는 저거였는데 이걸 선택해서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운명론적 섭리론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 정해놓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얼뜻 들으면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결과 자기의 나태나 자기의 무절제함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부를 게을리하고 놀다가 시험에 떨어져도, 절제하지 못하고 생활하다가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 뜻이야. 뭐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겠지라고 미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것인가? 성숙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숙한 자와 덜 성숙한 자를 판가름하는 구별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의 탓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덜 성숙한 자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탓. 그래서 책 제목도 있어요. 탓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 탓입니까? 주로 엄마 탓입니다. 밥을 자기가 잘 안 먹어놓고 밥 안 먹는 이유가 엄마가 음식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데 꼭 그때 뭘 찾아요. 그리고는 물건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제가 그것을 잘 정돈해놓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하는 데 있습니까? 엄마가 안 챙겨놨다는 거야. 엄마가 안 챙겨놨다는 거죠. 심지어 학교에서 시험을 그날 잘못 쳤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 나 일찍 안 깨워줘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란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이와 같은 패턴을 탈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항상 타인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이 월급 받고 이 정도 다닐 사람 아닌데, 내가 출세하지 못한 것은 내가 못난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내 배우자가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이 자식을 잘못 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상사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잘못은 없어요. 모든 것을 남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인식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나이는 성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만약 초등부 아이들이나 유치부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유치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앞으로 자랄 거거든요. 그러나 동일한 상태의 성인이 만약 계속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한번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성숙한 자는 태도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성숙한 자는 모든 책임과 원인을 자기 속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과 자기를 개발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이 오직 그분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자칫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무책임을 난 괜찮다라고 말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잘 못 살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 힘을 주시는데 나에게만은 말씀으로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악습이 있어요.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걸 내가 끊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나에게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못 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가 아직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의외로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하나님께 화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께 화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지금 사람 때문에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 있어. 나 지금 일 때문에 화가 나 있어. 그런데요, 가만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 있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셨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문제나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원망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 하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는요, 굉장히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전능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요, 인간과 이제 동행할 때에 인간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원인과 책임을 자기 속에서 찾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 그냥 묻지 않으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책임을 물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가 허용되는 부분에서는 우리의 자유가 허용되는 부분에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로서 모든 개인과 모든 집단과 세계에 대하여 그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섭리적 구조를 가지고 일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일거수일투족 미리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그것만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운명론적, 기계적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실패를 좋은 계기로 만드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철저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계론적 운명론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요. 우리가 이번 DTS 강의 중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에게 강제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순간 그 자유의지가 그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 스스로 아, 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나 하나님 잘 모르겠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그 자유의지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든 간에 그 결정을 존중하셨고 대신에 그에 따른 결과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서 말씀도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잘못된 태도, 단순한 궁금증. 두 번째, 기계론적 운명론. 이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잘못된 세 번째 태도는요,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조정이라는 표현 말고 어떻게 써야 될까 생각을 좀 했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자신이 먼저 다 계획을 세워놔요. 구체적인 생각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 떼쓰듯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재갈을 받으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셨던 그 DTS 강사분 그대로 좀 흉내를 좀 내고 싶은데 또 옆으로 가면 뒤에가 안 들리실 것 같고 어제 그분이 이렇게 강의하실 때 얘기하셨습니다. A냐 B냐 중에서 아, 헷갈릴 때 이걸 한번 던지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던집니다. 하나님 여기로 나오면 이 뜻인 줄 알고 여기로 나오면 이 뜻인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딱 던집니다. 딱 던지니까 이쪽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던집니다. 딱 던집니다. 여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3, 3번. 그래서 이까지 딱 던집니다. 세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따라갈까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는 던졌는데 여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 이거 맞지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려고 할 때에 내가 무엇을 다 계획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떼쓰듯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재갈을 받으려는 유혹에 우리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거나 음성을 듣기를 원할지면요, 아, 나 자신의 상황이 지금 절박하거나 어떤 계획에 집착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들은 내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내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어떤 계획에 내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욕망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의 중립 자세로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 이것은 일종의 종교적 자기 암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분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계획에 집착했습니다. 뭐냐면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그 계획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안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볼까요?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제가 16장 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6절에 보니까 부르기아와 땅으로 다녀가.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어디로 갔습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도를 보면 정확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시아로 못 가게 했잖아요. 지명이 쭉 나오잖아요. 이 지명이 뭐냐면요, 여전히 그들의 방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 가려는 집착을 품고 방향만 우회하려고 했습니다. 못 가게 했는데 계속 그 방향을 보면 우회할 뿐 계속 아시아로 가고자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장 7절에 그렇게 애썼는데 후절에 뭡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태도가 귀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막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겸손히 순종해서 어디로 갔냐 하면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가 드로아로 내려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그가 자신의 아시아 선교 계획을 내려놓았다 얘기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뉴질랜드 팀, 원래 이 팀들은 지금 네팔에 있어야 합니다. 그죠? 뉴질랜드에서 출발해서 중국에 갔다가 현재 네팔로 갔어야 됩니다. 근데 네팔 들어가는 것이 막혔죠. 이 팀들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중국에 있을까요? 홍콩으로 갈까요? 한국으로 갈까요? 하나님이 네팔을 막으신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한국이다. 그리고 한숲으로 이들이 우리와 함께 온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모하듯이, 하나님, 우리는 네팔입니다. 우리는 네팔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성령께서 그 다음 우리의 인도가 있구나 라고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자기가 오랫동안 집착했던 계획을 기꺼이 내려놓고 중립지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딱 중립지대로 딱 가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밤에 9절에 놀라운 일이 있죠.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그 밤에 임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에 곧바로 유럽 전도의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더 감동이 돼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힘썼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은요, 소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막혔으면 다른 계획이 나오면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 내가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가기는 가는데 풀이 죽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중립지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그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 전 준비했었던 열정을 가지고 동일하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 귀한 사도 바울의 태도를 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방법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중립지대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인도가 오는 순간 그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글들을 통해서 주님은 바울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인지 네 꿈을 섬기는 것인지 보고 싶었다.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인지 네 꿈을 섬기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 오냐면요, 항상 자기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내 마음판에서 완전히 제거한 백지 상태에 이르면, 철저히 자기 부정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강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오,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상호 목사님을 통해서도 중보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중보 기도에 대한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첫 번째, 이 훈련을 한답니다. 1단계, 1부터 7단계 중에, 이제 1단계가 자기 마음을 백지 상태로 돌리는 거죠. 그 훈련을 계속 한답니다. 근데 자기 마음을 백지 상태로 딱 돌리면 사람들에게 나오는 공통된 말이 있답니다. 새소리가 들린다고 말한다. 어머, 새소리가 들려요? 하늘이 맑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어떤 것에 잡혀있을 때 전혀 보이지 않던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하늘이 맑다는 게 보인다는 거죠. 마음이 중립상태로 간 것입니다. 그전에는 뭔가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어떤 생각,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집착이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자기의 생각인지가 이게 오버랩되어 가지고요,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 마음을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생각인가, 이게 오버랩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생각들이 내가 원하는 쪽의 어떤 생각이면 우리가 믿죠. 그런데 내 뜻대로 잘 안 됐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됐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먼저 서야 할 자리는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달려가겠다라는 중립적 자리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그렇게 상태로 이렇게 몰아놓고도 권투 선수가 중립지대로 안 가면요, 카운터를 안 해요. 가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립 상태에 가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집념을 버리고 중립권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는 카운팅을 시작하십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잘못된 태도. 첫 번째 뭡니까? 앞날이 궁금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죠?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립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부 뒤편에 보면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적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나와 혹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그거죠. 그러면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에 좀 익숙하냐 하면, 제가 그냥 이게 좀 움직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종종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딱 구별해 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내가 판단하기에 막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문제는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이분법적 논리는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고, 소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달란트가 적다고 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상적인 일들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 인생에 있어서 몇몇 아주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만, 그것도 그 문제 다를 묻지도 않아요. 그 문제 가운데 선택 자체만을 하나님께 문의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한 90%, 95%는 살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뜻을 구하고 음성을 구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1년 동안 아버지와 한 번도 대화 안 했던 자식이 명절에 또 가서 어떻게 아버지의 의중을 알 수 있겠습니까? 둘이 그냥 앉아서 TV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번도 그 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고 대화도 안 했는데. 물론 그때도 그 아버지와 앉아서, 아버지,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평소에 함께 밥 먹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놀고 대화하다 보면 굳이 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식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른 관계 안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제럴드 시처라고 유명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쓴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미래를 향해 선택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삶을 살면요, 이미 나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는 그것이 이미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한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죠. 이 관계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 보고, 평소에 예배하는 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DTS 강의 제목도 그랬는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강의 제목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특별한 공간, 특별한 테크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또 여기 안에는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의외로 쉬운데 잘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술이 아니고요. 마음만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로렌 커닝의 목사님 책에 보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 책은 뭐냐면요. 이렇게 어떤 음성이 들리면 그분이 늘 물었던 질문이죠.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늘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거 이 생각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이 내 아이디어 정말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기대를 별로 갖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냥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정말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원하면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이 올 때까지 앉아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게 응답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늘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말씀하신다 혹은 내가 그 음성을 꼭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요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셔도 이게 음성 응답이 온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의 전제는 어제 종현자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순종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는다는 것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다는 말은요 순종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책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제 책 뒤에 보면 1960년부터 1983년까지 23년 동안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었던 그 로렌 커닝의 목사님의 23년간의 그 사역과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23년을 지난 다음에 제일 뒤에 자기가 느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10가지 방법을 쭉 써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국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원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는 도끼 머리의 원칙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23년 동안 자기가 알았던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바로 지금 들리지 않는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를 체크해라. 여기가 막혔다는 것이죠. 여기가 막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 바로 직전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느꼈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그 음성에 순종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순종해야 지금 인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머뭇거렸습니까? 갈등했습니까? 아니면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음성은 순종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래서 하나님, 네가 내 음성을 듣는 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구나. 네가 이것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들려주겠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법,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음성을 들으려고 기대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음성은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이죠. 이전에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이란 분 아세요?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원종수 권사님이란 분. 그분이 그분 한번 간증이나 들어보십시오. 뭐 거의 시험 칠 때 그 뭐 우리나라 지금쯤이면 고3 시험 칠 때 하나님이 시험 치면 답을 다 가르쳐 주셨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1등 했어요 그분.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충격적인 게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 영락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어렸어요. 부산 영락교회 사람들이 꽉 모이는데 원종수 권사님이 남자분이에요. 이제 쭉 하고 집회를 마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인사하러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음번 이곳에 다시 한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 저분 귀 들리나? 갑자기 인사하고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마이크 잡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이곳에 다시 한번 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막 부러운 거예요. 와, 나도 듣고 싶다. 나도 듣고 싶다. 저분은 들리나? 그리고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 만약 내가 저분처럼 듣게 되어진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많이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오는 전통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써놨습니다. 주보 뒷면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보겠습니다. 보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오느냐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아, 이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아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옵니다. 이것은 큐티를 하거나 암송구절을 외우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세 번째는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웃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터 나눔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터기들과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다 그러는 것을 듣게 되어지고 특별히 평소에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던 분,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그분들과 있던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증거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이것은 환경이 어느 건 막히고 어느 건 열리는 거죠.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환경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뉴질랜드 팀처럼 네팔로 들어가는 것이 바뀌고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서 이 팀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 못 가게 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른 어떤 곳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심 그리고 지각을 통해서인데요. 어떤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와요. 아, 그리고 어떨 때는 내 마음 가운데 책망받는다라는 느낌이 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마음이 너무 평안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양심이나 지각을 깨우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억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았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이런 막 소원과 갈증이 막 일어나게 하세요. 소원과 갈증이.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막 갈증을 너무 많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것. 하나님 누구를 찾아가라. 가서 말해주라. 하나님 나 잘 모르는데요. 저 사람이 말 못하는데요. 가라. 근데 좀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밤새 가라.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속에 소원과 갈증이 일어나게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의지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사건입니다. 사건. 사건은 이제 어떤 사건이냐 하면 어떤 기이한 현상. 그러니까 뭐 호렙 떨기나무도 있고요. 또 초자연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한 분이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귀로 들리는 음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냐면 내가 귀로 직접 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귀로 직접 듣는 것만큼이나 이 위에 모든 것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언더우드 있죠. 언더우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언더우드가 이렇게 기도응답을 받았죠. 어느 날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조선에 가는 기사가 작게 실렸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하루 종일 그의 마음을 붙잡은 것이죠. 그냥 쓱 봤는데 하루 종일 그의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A, B, C, D부터 K까지 했지만 이 중에서 어떤 현상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내 마음이 불안했는데 평안해졌어요. 그러나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뭐가 잘 안 됐어. 사업을 하는데 뭐 잘 안 돼. 계속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확 열렸어요. 투자자가 나타난다거나 혹은 뭐가 잘 안 됐는데 환경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구나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열린 문 방법이다 그러는데 내 인생 가운데 문이 착착 열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모양이다. 근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거나 단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탈출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라라는 음성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환경은 열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함. 그래서 전통적으로 제가 이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전통적으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세 가지 빛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주변의 상황을 봅니다. 주변의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두 번째, 그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합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말고 목사님 좀 확실한 거, 뭐 화끈한 거 없어요? 뭐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좀 복잡한 방법 말고 그냥 한 방에,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주변의 상황과 성령의 감동과 성경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겸손히 중립 코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길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제가 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길은 어제 누가 그러셨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절대로 내 머리에서 이 생각은 안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의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는 안 나온다. 이거는 어떻게 내가, 이게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지? 그러면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확률이 많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딱 임하면 어떤 현상이 우리 내면에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순복,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거룩한 정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배와 찬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딱 임한, 어떤 음성이 왔는데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거룩한 정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싶어진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확률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음성이 왔어요. 그래서 딱 음성을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그리고 결단의 각오가 더 분명해지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 이면에는요 고난이 없는 형통한 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이유가 그거죠. 만약에 내 앞에 어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럼 그걸 내가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언제쯤 해결됩니까? 이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놓고 그 결과가 심히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대부분 아 이건 아닐 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할까?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바울의 경우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바울의 경우는 달랐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20장 21장인데요 이미 성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이 여러 성에서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이 기다린다고 예고했습니다. 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면 계속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음성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21장 10절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유대인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공동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10절에서 11절 읽어보면 가지 마라. 올라가지 말라고 강력히 권면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그거 하면 있지 이제 앞으로 큰일 날 거야. 너 앞으로 한 3년 동안 굉장히 고생할 거야. 너 그렇게 가면 앞으로 굉장히 힘들 거야. 딱 음성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음성을 미리 말씀해 주시다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길을 피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미래의 환난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24절에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1장 13절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 일을 위하여 그는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주위에 있는 선교단체 일행들이 이 얘기를 듣다가 21장 14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요 딱 인도를 음성을 듣고 나면 사명감이 분명해지고 헌신과 결단과 각오가 분명해지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그 앞에 환란이 있느냐 형통감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감이 분명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여부를 형통 여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오히려 모든 고난을 감수할 헌신의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 진위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더 철저한 사명감 그리고 더 철저한 헌신을 동반합니다. 그 앞에 형통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감이 더 뜨거워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않을 때, 심지어는 이게 음성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고 이게 심지어는 아 이게 사단이 주는 유혹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여기 두 가지만 썼는데요, 세 가지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여러분, 언제나 확증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죠. 이 둘의 음성이 다를 리가 없어요. 성경을 쓰신 저자가 성령이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성령인데 이 둘의 음성이 다르다. 근데 성경과는 다른 게 왔다. 그러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말씀과 상충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레데릭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잠잠히 기다리며 당신의 관심이 집중된다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추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그 뜻을 찾기보다 직접적인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충분히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요한계시록에서 끝났잖아요. 이제 여기서 뭐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몰몬경이 필요하고 원리강론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이단인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게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닫혔습니다. 하나님 왜 닫으셨는가? 충분하다. 이것으로 내 뜻은 충분히 계시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 그의 뜻이 이미 성경에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대답이 성경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 가운데 집중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쫙 읽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근데 설교는 듣고 중간중간은 아는데 내가 말씀을 내가 직접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뭐 직접 뭔가 자꾸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와 똑같냐 하면 마치 아주 자세하게 써서 보낸 편지는 읽지 않고 언제 통화될지 모르는 통화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된 뜻을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요, 평소에 큐티, 평소에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의 힘이 생기죠. 히브리서 5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자는 선악을 분별하도록 훈련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수많은 뜻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 중에서는요 전문적 해석의 과정과 신학적 추론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의 조회가 깊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뜻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인권 문제라든지 혼전 순결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깊게 묵상하고 있으면 잘못된 음성, 거짓 예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대화 많이 하십니까? 만약에 누가 보이스피싱, 집에 전화했어요, 아내한테. 당신 남편이 지금 이렇게 해서 어디로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때 남편과 얘기를 많이 했던 아내는 딱 듣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니지. 아무리 급해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니야 라고 안 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별 대화가 없어요. 급한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들어가 있으면요, 어떤 음성이 딱 왔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경에 있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것은 저절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니지.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아는 것. 그래서 어떤 음성이 왔을 때, 이건 내가 아는 하나님의 본질 성품과 맞지 않아.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맞아. 라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 하나님의 마음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나온 2번인데요. 어떤 음성이 왔어요. 이 음성은 몸을 통한 연합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떤 음성이 왔을 때 그 음성은 결국 그 음성의 결론이 하나됨과 영혼이 세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최종은 섬김으로 나타나요. 내비의 인도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 여러분, 근데 이건 약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팁과 같은 것입니다. 팁.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성경 암송 구절 한 몇 가지나 되십니까? 내가 암송하고 있는 거 한 30개 됩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 지난번에 홍콩 열린 교회 가니까 새벽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한 구절씩 외운 거 암송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일주일은 다른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몇 개를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 가기 전에 목사님이 몇 장 몇 절 하니까 다 외우더라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다른 성경구절 외우는 거 보니까 어떤 훈련을 했던 것 같은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 구절로 딱 음성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교적 덜 위험합니다. 근데 어제 강사분도 얘기하셨지만 황당한 것은 성경구절에서 찾아보니까 그런 성경이 없더랍니다. 몇 장 몇 절인 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비교적 덜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정확하다고 제가 말하지 않고. 그리고요, 어떤 음성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어떤 그 내가 들은 음성과 남편이 들은 음성과 아내가 들은 음성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 만든 결론이 제가 내비게이션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도가 아니고 내비게이션이다 이 말인데, 아까 누가 그 선지자처럼 계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걸 지도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도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감동은 GPS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요, 지도를 보면서 지도를 잘못 읽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를 잘 못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도를 가지고 가면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온 내비게이션 어떻게 합니까? 경로를 다시 재탐색합니다. 찡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길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했고 해석해서 거기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는 지도가 아니고 내비게이션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찡 움직여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실수할까봐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는 거기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결론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너무 바빠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다 잊어버리죠. 기도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1, 2, 3, 4, 5, 6, 7, 8, 9, 10이면 나에게 차라리 10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1부터 하나씩만 자꾸 보여주는 거지. 어떨 때는 조금 약간 좀 내가 이런 표현을 써도 하나님께 좀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분명히 그 다음 있고 그 다음 있는 거 알겠는데 왜 10까지 이렇게 한 단계씩 밟아가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내, 사랑, 온유, 절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것의 결과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사진을 보이지 않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풀면 보이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 그것이 원래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하나님 뜻인 줄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경험해봐서 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익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찬송도 서서 찬송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서서 한 1, 2분 동안만 우리 태영 목사님 나오실 때, 김태영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